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월 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휴전선상에서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is is a positive decision by the DPRK, we remain focused on the continued detention of Kenneth Bay and Matthew Miller, and again call on the DPRK to immediately.
제프리 파월 씨 석방을 환영한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자, 최 기자, 파월 씨가 언제 어떤 경위로 북한에 억류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이번에 석방된 제프리 파월 씨는 미 중동부 오하이오에 사는 올해 56살의 평범한 미국인인데요. 지난 4월 말에 관광객으로 북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숙소에 놓아둔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고요. 북한 당국은 파월 씨에게 이른바 그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오다가 21일 전격적으로 석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월 씨는 6개월 가깝게 억류돼 있던 셈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석방한 배경이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 측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별 조치로 파월 씨를 풀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파월 씨를 석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달 초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일행을 한국에 보내서 고위급 대화를 가진 데서 멈추지 않고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받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북 간 대화 분위기로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그 억류된 파월 씨를 석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머리아프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제프리 파월 씨가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고요. 또 이어서 그 아직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베 씨와 매튜 밀러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도 석방을 환영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음 몇 주 또는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석방 후에 북한에서는 이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해서 이 파월 씨를 석방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미국에서 고위급 정치인이나 특사가 방북을 할 경우에 억류된 사람을 풀어주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석방 경위가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항공편을 제공했다. 이렇게 백악관의 어니스트 대변인이 밝힌 게 전부입니다. 또 이번 석방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된 파울 씨를 석방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파울 씨는 미 군용기 편으로 평양을 떠났는데요.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을 물론 만났겠죠?
만났습니다. 예, 군용기 편으로 평양을 떠난 파울 씨는 태평양상에 있는 작은 섬이죠. 괌을 경유해서 22일 오전 6시께 고향인 오하이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파울 씨가 내려오자 파울 씨의 세 자녀와 아내가 달려가 포옹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파울 씨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개월간 파울 씨를 보호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석방에 힘썼던 국무부와 스웨덴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억류된 케네스 베 씨와 매트 밀러 씨가 북한에 남아있는 점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사는 파울 씨 석방으로 인해서 미북 관계가 좀 풀릴까 하는 점인데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베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의 석방을 위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미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나머지 두 미국인을 계속 억류하는 한 파울 씨 석방은 작은 움직임에 불과할 뿐이며 북한의 의도 역시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따라서 파울 씨 석방을 계기로 미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망과 관련해서 최 기자가 뭐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전망은 지금 뭐 다 얘기를 했고요. 하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 북한에 억류된 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얘기입니다. 김정욱 씨는 지난해 10월에 체포돼 아직도 그 억류돼 있는데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평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를 상당히 그 강조합니다. 외세와를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그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그 화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뭐 이런 뜻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북한이 그 김정욱 씨, 즉 같은 민족인 한민족인 김정욱 씨에 대해서는 석방은커녕 그 영사 접견 또 한국 통일부가 여러 번 그 석방을 촉구해도 아무런 대답을 보이지 않지만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사적견도 허용하고 또 이렇게 석방한 것은 북한이 평소에 얘기하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미국인 인질 파울 씨 석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종의 온라인은 2차 북남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최근 군사분계선상에서 발생한 총격전과 관련해서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휴전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 총격을 주고받는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 기자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그 18일과 19일 그 휴전선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국군과 북한군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 접근해 한국군이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그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북한은 총격을 가한 것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튿날인 19일에는 그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군도 한국군 초소를 향해 총을 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남북한은 서로 그 군 통신선을 이용해 이 사건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앞서 들어본 대로 북한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제2차 고위급 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오는 30일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해서 사실상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북한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조치를 보면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북한이 주장해온 서해 경비 개선 인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에 남북 협상에서 이를 의제화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성명과 유사한 대남 비난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제재 조치 해제라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대북 전단 문제 등 군사적 긴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완화하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실리까지 함께 챙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대해 이달 30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요. 북한은 24일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2차 고위급 회담에 합의한 다음에 그 24일 그 남북한은 전단 또 휴전선의 총격전 사건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일종의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황병서 총청주국장 일행이 한국 방문을 한 것이 일종의 무슨 보여주기식 쇼 또는 일회성 전술이 아니냐 또는 남남 갈등을 부추기 위한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인권토론회에 관련된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제가 살아온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하고 있는 서림성 구역은 무슨 곳입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22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토론회에 참석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이 기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보도를 해왔는데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배경과 여기엔 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유엔에서는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 미국 주최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장관급 회의가 열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호주와 보츠와나, 파나마 등 3개의 나라 유엔 대표부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와 김영순 씨가 수용소의 경험을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측 대표들도 참석해서 토론회 참석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요즘 그 북한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은 이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또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문제의 핵심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해서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집권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인권유린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떤 효과를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지적이 뭐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아까 뭐 얘기 나온 그 정치범 수용소만 해도 뭐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보긴 힘들고요. 굳이 그 누가 했느냐 이런 책임을 묻는다면 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 만들어진 그런 그 책임이기 때문에 굳이 책임자를 찾는 데면 아마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뭐 가능한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국제법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커비 전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죠. 인권 유린 상황을 방치할 때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이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반인도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열린 이 특이한 모임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 공동으로 이제 국제 사회와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와는 좀 다른 인권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이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에 대한 인권 책동은 미국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장 대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 최고 수뇌부를 거론하는 것은 진짜 참기 힘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화를 하자, 협력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장 대사는 그 BOI의 인터뷰에서 유엔 등의 현장 실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토의해 볼 만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면 북한은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그 대화 중에 인터뷰 중에 아주 관심을 모았던 것이 장일훈 차석 대사가 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 조금 전에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조사를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그 기자가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그 우리도 나름대로 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성의를 보이려 한다.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그 현장 실사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펴보면은 국제사회가 만일 좀 어느 정도 좀 저 그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은 자신들도 그 정치범 수용소를 뭐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그 상당히 큰 문제로 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을 비롯한 그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그 각국은 정치범 수용소 상당히 문제가 많다. 10만 명이나 지금 그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해결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있질 않고 정치범이 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대립적인 세우고 있는 문제인데요. 만일 진짜로 북한이 그 장일훈 차석 대사 말대로 정치범 수용소를 뭐 국제 유엔이나 국제조사단에 공개하고 현장 실사를 한다면은 상당히 아마 뭐 큰 진전. 어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또 하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또 누군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은 그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보차관보입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핵 관련 제재와는 별도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북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보차관보가 이렇게 말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또 각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그 대북 제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네.
버스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인권 문제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언급 중에 혹시 뭐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게 있나요?
네. 아직까지 뭐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풀러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떻게 진행될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W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s a conditions-based process
for transferring ou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our allied forces.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 목소리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는 각서에 미국과 한국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입니다. 자, 이 그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헤이글 장관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 23일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에서 미한 안보 협의를 가졌는데요. 이 협의를 가진 후 양국 대표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는 각서에 양측이 서명했다고 말했고요. 참고로 그 전시 작전 통제권, 저희가 줄여서 전자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자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 수행을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당초 양국은 그 전자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을 자꾸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요. 군사적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은 이번에 특정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전자권 재연기를 합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자권 전환이 늦춰지게 되는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자권 전환 재연기의 배경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이었죠.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로 연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이어서 북한의 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전자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번에 다시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기가 된 겁니다.
네. 이 전자권 전환 외에도 이번에 미한 당국이 여러 가지 그 합의를 했는데 이번 그 회담 후 발표한 데에서도 보면 15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자권 전환 외에도 미국과 한국이 어떤 내용에 또 합의를 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그 서울 용산에 있는 미한연합사령부를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잔류시키기로 했고요. 또 관심을 모았던 미 이사단 210화력 여단은 한국군이 2020년쯤 대화력전 전력을 갖출 때까지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 있는 현 캠프 K씨에 계속 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이를 작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그 세계적인 문제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위협과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전자권이 이제 전환된다고 하니까 동두천 지역의 그 주민들 또 뭐 서울의 용산 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도 세워놓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또 이제 후퇴를 하니까 일종의 이제 그 비판도 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권 전환이 그러면 무기한 늦춰지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자권 전환을 무기한 늦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 미한 양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양국은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 가지 조건의 기초에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전자권 전환 후 두 나라의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지 도발과 전면적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자권을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에 관련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해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그 이른바 킬체인입니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대응해서 그 아주 자동으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2020년대 그 중반, 2023, 24 이런 시기에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로버트 갈루치, 미국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에 미국의 협상 대표로 활약을 했던 그런 인사인데, 최 기자 먼저 이 미북 제네바 합의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언론에서는 그 1993년 또 94년에서 발생한 그 핵위기를 북한의 제1차 핵위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미북 제네바 합의는 당시 그 미국과 북한이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10월 21일 맺은 그 일종의 외교적 합의를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그 Agreed Framework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즉 NPT를 탈퇴하고 또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등 핵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이 그 북한과 그 핵 협상을 했는데요. 주로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간의 그 제네바 협상 끝에 그 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제네바 합의인데요. 그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그 중유를 좀 매년 주고요. 또 경수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 아주 발전된 그 원자로죠. 경수로 두 기를 지어주고요. 그 대가로 북한은 1차로 그 핵시설, 영변의 핵시설을 말하는데요.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고 이어 핵시설을 그 경수로 완공에 따라서 그 북측도 천천히 그 사찰을 받고 그 핵시설을 해체하고 모든 핵무기 핵시설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미북 제네바 합의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참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물밑 접촉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합의에 도달을 해서, 결국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그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 결국은 뭐, 그 경수로 계획이 완전히 폐지되고, 소위 그 KEDO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경수로 건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가, 깨진 이유가 과연 뭐였습니까?
네, 양측은 1994년에 그 제네바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당초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에 따라서 제네바 합의가 결국 파기가 됐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는데요. 북한은 그해 10월에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단에게 북한이 농축 우라늄 HU라고 하는데요.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을 했고요. 바로 이 순간에 그 2차 핵위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11월에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북 중유 공급을 즉각 중단했고요. 그러자 북한은 12월에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0일에 열렸던 제네바 합의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과거에 그 북한과의 그 협의를 했던 그 주역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당시 그 이번 세미나죠.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당시 그 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와 한국에서 그 한승주 전 외무장관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그 당시 그 상황을 회고하고 또 현재 그 계속되고 있는 핵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 핵 문제는 악화될 뿐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해온 북한이 핵미사일 설계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그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스티븐 보즈워즈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보즈워즈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 핵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와는 좀 다른 그 견해도 있었는데요. 그 백악관의 한 전직 관리인데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오바마 행정부가 그 지난 그 4, 5년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북한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북한은 그 같은 합의를 깨고 또 핵과 미사일을 계속 저 그 실험을 하고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그렇게 큰 그 의미가 없다. 이런 그 좀 엇갈린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21일에는 미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일러 특사가 누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일러 특사는 중앙정보국 CIA에서 30년 가까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국 DNI에서 북한 담당 부조정관도 지냈고요. 2011년 말부터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에서 북한 정책을 조율하는 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국무부 6자회담 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제네바 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북한 정권은 이 핵 경제의 병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러 특사가 바로 북한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의 그 문제점도 지적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지적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병진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이 그 밝힌 건데요. 핵무기 개발과 그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런 병진 두 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병진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날 그 세미나에 참석한 그 사일러 특사는 그 북한의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온 핵 경제 병진 정책이 미국의 모든 창의적 대화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병진 정책은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거부하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축으로 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 핵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북한의 국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점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뭐 옛날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은 뭐 큽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했다죠.
네,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부터 미중 사이에 과거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없었다면서 다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시각에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다 그 기본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일러 특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그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팩이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미국의 핵물리학자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지적한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 또 핵폭탄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대화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이어졌던 협상, 그러니까 즉 육자회담 궤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석방됐다는 소식과 삐걱대는 남북관계,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을 재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